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몬 족속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살펴봐 왔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 특히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 소망을 들고 이 포로 생활이 금방 일찍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이니 접어라,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이보다 지금까지 겪었었던 일보다 더 두렵고 놀랍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걸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에스겔이 눈을 돌려 언약 백성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던 열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부터 32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심판의 신탁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주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앙숙이 되는 법이죠. 그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뭐 요즘 같은 시대에야 나라의 국경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에 없이 그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쪽에 이제 군비가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해진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쪼그라들고 또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강한 나라가 강해져서 생겨나는 그 으스댐 그리고 그들의 의기양양함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재해 있을 때 그들이 뭐 솔로몬의 시대를 살았을 때에는 주변에 있었던 여기 언급되는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언급되는 여러 나라들이 배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24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굉장히 신랄하고 분명하게 고발하시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선언하시고 심판이 이제 코앞에 임했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이 열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앙숙인 옆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나라가 조금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긴장이 구축되어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좀 잘못되었을 때 내심 속으로 고소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포커페이스시네요.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이 대표적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바로 얼굴을 맞대고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나라들이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 쪽에만 나라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쪽에도 그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잡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는 굉장히 가깝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었던 그런 관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암몬 족속은 어김없이 그 영토를 조금 이렇게 뒤로 물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지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역학 관계가 그렇게 작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따라올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런 말씀들이 따라와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그 감탄사입니다. 옳거니 좋구나, 지화자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구나, 이제 아이고 고소하다, 여태까지 내가 그 모습 보려고 눈뜨고 살아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들의 멸망을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은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에 보시면 암몬 족속뿐 아니라 그 뒤에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족속에 관한 그 신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족속이 나온다 그랬는데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일곱 나라들이 다 그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특별히 25장의 모든 족속, 이 네 족속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는 암몬족 속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와 매우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지켜보며 가졌었던 태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며 그들이 멸망한 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한 또 복수심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멸망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암몬 족속이 취했던 태도,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멸시하고 즐거워했었던 그런 태도를 보게 되고, 우리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야 그동안 지들이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거드름 피더니 똑같구만, 똑같아, 다를 바가 없구만,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 족속은 좀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소화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하려는 세력과 합세하여 그들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도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사사롭게 그 원한을 갚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선언받는 일들이 이 25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적이고 멸시하고 보복하고 비난하고 그럴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정된 재화를 놓고 한정된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달콤하고 고소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다 권력 구조에서 기반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이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입니다. 내가 힘을 갖지 않으면 이웃에게 의해서 밀려나고 해코지를 당하는, 내가 더 많이 힘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은 재화를 가져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그런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세상,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나라인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었고 그들이 망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그리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이웃이 그렇게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기 위한 또 사사로운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하기 위한 기회로 삼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으니 죽어라, 멸망당해라, 심판에 직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백성 니들이 그렇게 돼?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 불가분의 관계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웃을 함께 살아야 될 대상으로 알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경쟁자로 여기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죽어서 내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너희들이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죽어서 내가 사는 삶, 누가 손해를 보아서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의 결론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만 그칩니까? 아니요. 매번 암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시지만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너희들이 멸망하리니 심판에 직면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그런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고자 내가 그쪽으로 너희를 몰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어서 심판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직면하여 들었었던 그 반복적인 선언,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말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정보의 차원에서 어떤 모르던 것을 알았다 라는 차원으로 그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긴밀하고 사적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만날 수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계속 이제 이어져서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가장 분명하게 내 이름은 이런 뜻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본질 나의 본성 나의 성품은 뭐 여러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나의 나됨은 이런 것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맥락에서 이어져 나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 앞뒤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설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산다는 것을 물리적인 실제적인 그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텐트를 짓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텐트를 치는 곳 한복판에 하나님도 텐트를 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선언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말하자면 결혼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 신방을 그들 가운데 만들라고 요구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얼마나 큰 배신이며 얼마나 신속한 배신입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배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면서 이 대목에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내 성품은 인자와 진실로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이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내가 너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자초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나름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웃을 하나님에게서 받기보다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하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자초하는 심판, 절망, 파국을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성경에서 계속 밝히고 계시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여호와인 줄 은혜를 베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이방신탁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암몬족 속에게 대하여 이르라, 너는 모압족 속에게 대하여 이르라,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이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방인들 듣고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면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 것입니다. 야, 그냥 이럴 바에야 뭐하러 언약 백성이 되었나, 언약 백성이 돼서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실 거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저들처럼 그냥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구별 없이 사는 것은 너희에게 맡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쟤들은 구원 안 할 건데 너희들은 구원할 거야 라고 어떤 배제의 울타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따로 불러 세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마, 너는 복이 되실 것이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축복한다, 복을 이렇게 좋게 말하고 복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면 복이 안 오면 저주를 받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가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한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도 너를 저주하는 자도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 온 나라가 다 내 거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따로 불러 너희와 언약을 맺는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란 어허이 이 무지랭이 더러운 것들 저 멀리 가라, 나는 제사장이니라, 이러라고 세워놓은 건가요? 그 더럽고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너는 저들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너만 복주고 너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함께 멸망시키며 즐거워하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만이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너희들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이 죽어야 그들이 잘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가져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은 죽음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너희가 보여줄 수 있다. 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의 선조는 그 일에 실패해서 멸망을 겪었고 심판을 겪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게 내가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깊이 한 자로서 제사장 노릇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있는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정죄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 된다라고 좋은 말로 말하지만 사실은 꿇어 익었더라,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힘이야, 아직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 정치에 대하여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하여 말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사실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으로 더 분명히 알고 분별하여 이 세상 앞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되고 우리만 평안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불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